지난 4월 16일부터 한국은 세월호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배, 하나 한국을 지금 상징하는 배라고 할 수 있는 이 배가 침몰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걸로 인하여 2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계속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배 속에 당시에 처음에는 구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때에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구하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내려왔을 때 총리 거기다만 물을 끼얹었어요. 이렇게 아시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다 탁상 공론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을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닷가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 급한 시간에 이틀 동안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뉴스에는 사람들을 열심히 구한 걸로 나옵니다. MBC, KBS, YTN 이런 데는. 전부 다 정부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진짜 방송이 안 나갔어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찍은 여러 가지 그 뉴스, 다른 뉴스와 영상들, 외국 뉴스들을 확인한 결과 CNN 뭐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안 했어요. 형편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19살 난 젊은인데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미개하다. 미개하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개하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가정교육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람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뒤늦게 깨닫고 있잖아요. 이 정치인이 막 급하게 막 사과를 했어요. 아 미안하다 용서해. 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한 줄 몰랐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신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이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그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독교사에 보면. 근데 그분이 32살이 될 때까지 그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제 다른 종교에도 심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이렇게 사생아를 낳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막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라고 이제 본의 아니게 알려졌어요. 이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어요, 집을. 오랫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처럼 연락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가 나중에 32살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도 쓰고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록도 썼어요. 참회록. 그래서 참회록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좀 뒤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러나 기도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고 한다면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도 교육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정치인이 그 아들을 가르쳤는데도 그 아들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기도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기도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always, 항상 yes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솔직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과 본문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녀를 볼 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더 기도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깊이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더 어떻게 잘할 것인가, 지금까지 못해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자녀는 진짜 60대, 70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서 어리면은 뭐 6살, 5살, 4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간단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쭉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어렸고 엘리라는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중에 사장에 가시면 98세였어요, 나이가. 근데 본문을 잘 보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 그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그가 자야 되는 곳은 성전 주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자기 집에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고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3절에 보면은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냐면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엘리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엘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소망 있잖아요. 소망. 소망이 있다 없다의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많다 아니면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삶에서 액티브하다, 능동적이다 이거하고 좀 멀어지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움직이는 거하고 좀 멀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젊다, 어리다라는 말은 그런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사무엘은 어리고 엘리는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글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늘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한번 부르셨는데 본인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자기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안 불렀다.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또 불렀어요. 또 갔는데 아니다. 그걸 세 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까지 몰랐는데 세 번째 제사장이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랬죠?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라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한 첫 번째 내용은 처음 말씀인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셨으니까 좀 좋은 내용을 전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굉장히 슬프고 비통한 아픈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할 것인데 다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무엘은 몰랐죠.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역할을 그 아들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고 2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드러나요. 추악한 짓. 그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법을 어기고요. 이것이 한번 삶아서 나와야 되는 고기를 그냥 생걸로 가져와서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순서를 다 어기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들과 이 두 아들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일렀다.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만족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범죄했으니까 그거를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지 않은 거예요. 몇 번 해본 거죠.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둬버린 거예요. 뭐 자기 일이지 내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모양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사무엘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벌하실 거라는 거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키워준 제사장 앞에 가서 그걸 다 말해요? 두렵죠. 그러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말을 해요. 너가 나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하기 원하고 만약에 숨기면 너에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가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본문이 쓰고 있고 그 이후에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엘리는 버리셨다. 이제 엘리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자녀 교육에 관련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이 전달한 메시지는 자기가 들은 바로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교육하고 막 때리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모양이 더 많아요. 느낌에.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됐어요. 사장에 가면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아들 둘도 죽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날 같은 날 제사장도 죽어요. 몸이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98세 나이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어져서 죽어요. 그 모든 사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봅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그러면 그 아들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키웠겠죠. 죽을 힘을 다해 키웠을 거예요. 두 아들, 똑같이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8장에 가면요. 8장에 가서 보면, 8장 3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아버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두 아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사무엘이 두 아들을 내팽겨쳤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전달한 메시지,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본 사람, 두 눈으로 본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도 조심해야지. 내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라고 분명히 자기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렇게 망한 것처럼 이 두 아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결국은. 물론 죽지 않아요. 그렇게 비참하게는. 그러나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작을 때부터 이렇게 암송하고 살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들으라란 말이 쉐마인데 그래서 쉐마라고 부르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들 머릿속에 박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런 박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잘 살았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이 생기고 곁길로 가는 사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상하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걸 지키다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건데 그런 모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나타나요. 왕조. 특별히 유다라는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였는데 그가 50년 넘게 다스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50년 넘게. 그리고 그 아들 암몬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암몬이었는데 그 암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요시아라 왕인데 이 요시아라 왕은 정말 특별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나라를 개혁했어요.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만 문제가 아니고 할아버지까지도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땠을까 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아들이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둘째가 첫 번째로 하다가 나중에 첫 번째가 하다가 막내가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결국 망해버리는데 그들은 어땠냐? 그들은 아버지의 발걸음을 전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섯 명의 왕이 있는데요. 여기에 쭉 나열했는데 그중에 중간 토막에 있는 요시아라 왕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요시아의 아들들은 요시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므낫세와 암몬을 지난 요시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아무도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래서 요시아를 택하시고 요시아를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의 머리를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을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왕이 있잖아요. 그 가정, 가문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후손이 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안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런티를 못하는 거예요, 후손을. 내가 잘했으니까 후손이, 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망했으니까 나도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메리트, 사람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훌륭했던 사람의 두 아들. 엘리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장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역사를 보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그 어거스틴의 그 예를 하나 처음으로 가지고 시작할 때 아, 기도하면 된다.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기도는 파워풀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응답하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셨으므로 본인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은 믿싸면 안 됩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분히 샤머니즘적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삶의 앞으로의 걸음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걸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될까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겁니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고 나를 여기에 세워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마치 요시아 왕을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따져볼 때 몇 대째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내 부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할 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서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후손이 연결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방법을 찾게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게 될 때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교육을 잘 시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교육도 대충 시키세요. 대충 기도하세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니카의 기도처럼,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 배를 움켜쥐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산고의 그 고통을 지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에게도 함께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를 이끌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떤 나이에 있든지 관계없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분명해요. 그걸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저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나간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교회 안에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고 또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맞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힘을 다해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의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을 밝혀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잊을 수 있는 사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은 항상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나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서 피곤하고 땅에 넘어져 있는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곳에서도.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요. 성부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관하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가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위하여. 언제 기도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 내지는 의지적으로 하지 않을 때까지도 포함할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오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식 농사 계속해서 지어나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온 걸음을 놓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곳이 많아요. 만약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일들과 사업과 그런 것들을 위해 또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충 살지 않고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걸음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 나는 뭐 지금 우리는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나가야 돼요.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만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그 자녀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있잖아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했으니까 못해주고 이런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어쩌면 더 우리보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하여 소망함을 갖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세워져 나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따라가며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지나는 걸음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즐거운 시간을 지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걸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으로 이어져 나가는 놀라우신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